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리비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이 리비아 시르테에 있는 ISI를 향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며 이번 공격은 ISIL 격퇴를 원하는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시르테는 ISIL의 거점 도시로 2011년까지 리비아를 통치했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고향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리비아가 두 정부로 갈라진 이후 시르테 일대로 세력을 넓혀왔습니다. 미국이 시르테 내 ISIL을 상대로 공습을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통합정부의 파예즈 사라지 총리는 현지 방송에서 미군 전투기가 ISIL의 근거지를 정밀 타격했으며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선 안 되며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의 영자신문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항해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사회 규칙과 규범의 뿌리를 둔 지역 질서를 지키고 있다면서 이것만이 공동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명확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 판결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 중국이 반발하고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지난 6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동반국과 함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BS 뉴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는 46%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후보의 39%보다 약 7%포인트 높았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주 각각 42%로 동률을 이뤘지만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를 더 얻은 반면 트럼프 후보는 3%포인트를 잃으면서 새로운 결과를 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호감도 면에서도 36%를 기록해 31%에 그쳤던 지난주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호감도 역시 56%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31%로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인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31일 미국 TV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자신이 듣기로 크림반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점유와 병합에 반대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러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일축하며 자신은 푸틴 대통령과 만난 적도 전화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한국군은 다음 달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에릭 패닝 미 육군 장관이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패닝 장관은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미국은 한국과 수십 년간 합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패닝 장관은 또 이 같은 훈련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미국 국장은 지난달 2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봄 미한 군사훈련이 전례 없는 규모로 치러졌고 미 핵 잠수함 미시시피호와 오하이오호가 남한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국장은 이외에도 B-52 전폭기의 남한 주변 배치,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계속 자극하고 있다며 평양도 이에 대응해 전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2만 1000km에 걸쳐 동서로 길게 뻗은 만리장성, 중국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인류가 건설한 구조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리장성은 2200년 전인 진시황 때 짓기 시작해서 명나라 시대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인류의 문화유산인 이 만리장성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성벽 곳곳이 이빨 빠진 듯이 벽돌이 빠져나가서 위태롭게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근처 주민들이 쓸만한 돌들을 빼다가 집을 짓거나 묘지석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몰래 가져가는 관광객 그리고 그들에게 기념품을 팔기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까지 벽돌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벽돌 하나에 미화로 약 4불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구간 중에 온전히 남은 구간이 채 10%도 안 된다고 하는 만리장성. 우리의 양심과 인류의 문화유산이 4불도 채 안 되는 이기심에 멍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0도, 신의주 23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에서 29도, 함흥 22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캡틴 앤 태니의 노래입니다. Love Will Keep Us Togeth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 도쿄에서 첫 여성 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 회의 소속으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신임 도쿄 도지사,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요. 8월 1일은 중국의 건군절입니다. 창건 89주년을 맞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재와 미래 짚어보겠습니다. 또 조지프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이 터키를 방문해서 터키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도쿄도에서 지사 선거가 실시됐군요.
네,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인구 1,300만 명의 거대 도시 도쿄도를 이끌 책임자에 처음으로 여성이 선출됐는데요. 올해 64살 우익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 당선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일요일에 실시된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후보가 44.8% 표를 얻어서 27.6%를 득표한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의 마스다 히로야 후보, 그리고 20.7%에 머문 야권 사당 단일 후보인 도리고의 순따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네. 자, 이번 이 선거 참여율이 꽤 높았다고 하더군요.
예, 거의 60%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에 있었던 도쿄 도지사 선거 때보다 14%가량 더 높은 겁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도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당선자, 어떤 인물입니까?
예, 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992년에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 당선돼서 정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이후 참의원과 중의원을 두루 거치면서 8번이나 당선돼서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고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일본 방위상으로 활동하면서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최초의 여성 총리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네. 자, 올해 이 64살의 우익 정치인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예, 그런데 구구 성향을 보이는 정치인이라고요?
네, 고이케 당선자는 아베 신조 총리와 같은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이지만 이 아베 총리와는 정치적인 경쟁자라서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자신이 오랫동안 활동해온 대표적인 극우단체인 일본 회의 지원을 받아서 선거에 나섰고요. 우익 집단의 활발한 선거운동에 힘입어서 당선된 겁니다. 고이케 당선자는 과거에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군국주의의 복귀를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대표적인 반한국단체인 제특회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 꾸준히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었다고요?
예, 고이케 당선자는 중의원과 방위상으로 재직할 당시에 여러 번 한국과 마찰을 빚었었는데요.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다케시마, 독도 일본명이죠. 다케시마를 한국에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도 있고요. 또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을 당시에 종군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일본 정부 대표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사과한 이른바 고노 담화를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입니다.
네, 자, 극우적인 의견을 표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실제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고요?
네, 일본에서 대표적인 역사 왜곡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임을 최근까지 지원했었고요. 지난 2007년에는 미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일본 총리실 차원의 저지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일본의 가장 큰 도시인 도쿄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도시의 행정적 책임자일 뿐인데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닌 게요. 이 도쿄 도지사는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분야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기도 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도쿄 시정을 맡았던 이시하라 신타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외상을 제치고 외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이시하라 전 지사는 중국을 겨냥해서 난징 대학살은 중국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던가 북한 따위가 허튼 짓을 하면 한방에 괴멸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 등 이 자극적인 언행으로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신임 도쿄 도지사 당선자가 일본의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당선자는 일본 집권 자민당 안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는 정치적인 경쟁자입니다.
예.
예, 당장 오는 2020년에 개최되는 이 도쿄 올림픽 예산 문제를 놓고서도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고이케 당선자는 최근 이 도쿄도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상당 부분 국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아베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고이케 당선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헌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건군 89주년을 맞았군요.
예, 8월 1일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일인 건군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수도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국기 개양식이 있었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4만 5천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이 중국군이 최근에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예, 2000년대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인민해방군의 전력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이 병력 수만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건군 89주년을 맞은 현재 이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비롯한 자체 생산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면서 이 미국 또 러시아에 맞먹는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최근에 군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들어서 이 육군 통합 지휘기구 전략지원부대, 로켓군 등을 창설하면서 기존 7개 군구를 새로운 5대 전구로 개편하는 군 개혁안을 실행 중입니다. 미군의 특수부대 조직과 활동 내용을 본따서 이 통합사령부를 구축하고 안정화하는 일이 이번 군 개혁안의 핵심인데요. 중국 당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중국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관영 방송인 CCTV는 월요일 건군전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는 강군이 필요하고 강군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 국방 분야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요. 인민일보도 건군절을 전후해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강조하고 이 미국과의 관계의 설정을 대등한 입장에서 다시 설정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미국 못지않은 군사 강국화를 꿈꾸고 있는데 예, 미국처럼 해외 군사 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민해방군 2,400명이 아프리카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해외 파병 규모가 통산 3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중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 작전 중에 목숨을 잃는 병력도 속출하고 있어서 해외 파병 중에 희생된 중국군 장병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중국 언론에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중국군이 해외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네, 해외에 파병된 중국군의 임무는 국제연합 유엔과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평화 유지 활동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군사기지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이 아프리카 동부, 중동 지역과 가까운 위치의 작은 나라인 이 지부티와 10년 군사기지 사용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중국 국방부의 우첸 대변인은 중국군의 해외기지 확보는 전적으로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군이 장비 현대화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요?
네. 중국인민해방군은 200만 명 규모의 병력에 전차 만여 대, 또 전투기 5,200여 대, 잠수함 60척, 항공모함 1척 보유 중인 세계 3대의 군사 강국입니다. 올해 안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는 실전 운용 항공모함 수를 6척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러시아를 따라잡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될 것으로 중국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크 웰시 미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 공군이 오는 2030년이면 실전 배치 전투기 수에서 미국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앞설 걸로 예측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군 합참의장이 터키를 방문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조지프 덤포드 미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월요일 터키를 찾아서 훌로시 아카르 터키 군 총사령관 그리고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터키 정부는 지난달에 발생 직후에 진압된 이 군사 반란 이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하면서 인권 탄압 그리고 독재 정치 우려로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덤포드 합참의장이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 터키 정부의 군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 건물 밖에서는 약 150명 시위자들이 모여서 덤포드는 가라. 페트룰라트를 우리에게 보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페트룰라트라면 미국의 망명 중인 터키 학자 아닙니까?
예, 터키 정부는 군사 반란을 진압한 직후부터 이 반란 배우로 재미 이슬람 학자인 페트룰라트 귤렌을 지목하고 현재 귤렌 송환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증거를 내놓으라면서 호응하지 않자 이 정부 성명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또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정보기관이 군사 반란을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을 최근 잇따라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책임자가 터키에 간 이유가 뭘까요?
예,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덤포드 합참의장의 이번 방문은 터키와의 강한 유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활동 근거지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ISIL 격퇴전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또 터키의 남부에 있는 인지룰리 공군기지는 이 ISIL 격퇴전의 주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터키 인지룰리 기지에는 현재 미군 3,000명을 포함해서 서방 병력이 주둔하면서 ISIL 공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도 1일 터키 당국자들과 만난 직후에 인지룰리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11월 본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부 주의 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또 미국 본토에서 모기 의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수가 14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각각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은 보통 많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때죠. 하지만 양당 대표들은 대통령 후보들은 몹시 바쁜 시간에 보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바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주요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버스로 여행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자, 경합주라고 하면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는 그 주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미국 주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경합주가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클린턴 후보가 찾은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는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인데요. 한때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도 줄고 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네. 자, 이 클린턴 후보가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지난 주말에 이 지역의 여러 공장을 방문하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인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와 같은 외국 공장에서 상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부유층과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세금을 올려서 이를 지원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후보 역시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월요일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를 차례로 찾고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서로 상대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지난 주말 폭스뉴스에 출연한 클린턴 후보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And we know that Donald Trump has shown a very troubling
네, 트럼프 후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자,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침략을 당해도 바로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한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를 해제하겠다고 말한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클린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현실적인 태도를 보인 것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게 된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제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무슬림 미국인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 때 아랍계 이민자인 키즈르 칸 씨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칸 씨의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사망했는데요. 칸 씨는 이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계속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들을 비방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자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이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칸 씨의 연설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Donald Trump, you're asking Americans to trust you with their future. Let me ask you.
네, 트럼프 후보가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믿고 미국의 장래를 맡겨달라고 말하는데 칸 씨는 오히려 트럼프 후보에게 미국 헌법을 읽어보기나 했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의 보호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미국 헌법에 들어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를 아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보면 모든 종교와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 목숨 바쳤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벽을 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칸 씨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칸 씨가 연설할 때 아내 가잘라 칸 씨도 함께 나왔는데요. 하지만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연설은 남편이 도맡아서 했거든요. 자, 그러자 트럼프 후보가 의구심을 또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f you look at his wife, she was standing there. She had nothing to say. She probably, maybe she wasn't allowed to have anything to say. You tell
네,
me.
네, 칸 씨가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말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서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측에서 연설 원고를 써줬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지요. 트럼프 부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칸 씨 부부가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내 가잘라 칸 씨는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었을 뿐이라면서 미국이 이날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같다고 칸 씨 부부는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나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 역시 이번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위해 군에 나가 싸운 무슬림 미국인에 대한 비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요.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킨 상원의원도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모두를 공격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면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에서 숨진 칸 대위는 영웅이고 급진 이슬람 테러가 문제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칸 씨 부부와 트럼프 후보 간의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현재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넘어갈까요? 이 전당대회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현상인데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 역시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일요일 이 미 전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클린턴 후보가 43% 대 40%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일주일 전에 있었던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섰죠.
예, 44% 대 40%로 클린턴 후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가운데 약 17%,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월요일에 나온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클린턴 후보가 46% 대 39%로 7%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달인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의 투표법이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이 투표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미 연방 항소법원이 투표하기 전에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보이도록 요구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연방 순회 항소 소법원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이 가난한 유권자들과 소수계 유권자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항소법원은 또 조기 투표일시를 단축하고 거주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게 하고 또 투표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한 규정도 바꾸도록 판결했습니다.
네. 이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현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팻 맥크로리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감기약을 살 때나 비행기 탑승을 할 때도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내린 이번 판결은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맥크로리 주지사는 또 곧바로 항소하는 동시에 법을 이행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공화당 쪽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번 그 판결은 연방 법무부와 인권운동 진영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모든 미국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신이자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투표법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 1번 일명 이 신분 확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이 지지하는 법안인데요. 하지만 신분확인법 반대자들은 이 같은 법이 가난한 사람들, 또 흑인이나 중남미계 같은 소수계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게 막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말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민자들의 경우 이 사진이 부착된 이런 신분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또 대부분 보수적인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 까다로운 법 때문에 민주당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대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중 11%가 정부가 발행한 이 사진 부착 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분증 확인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은 위스콘신주의 투표법도 부분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계 주민들의 투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공화당 소속의 스콧 워커 주지사는 투표는 쉬워야 하지만 부정행위는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위스콘신주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앞서서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법에 대해서 차별행위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의 신분확인법이 투표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전면 무효를 선언한 건 아니고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시에 현 투표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대선에 투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외에도 조지아주와 인디애나주, 버지니아주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 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으로 지카 바이러스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본토에서도 직접 모기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나온 것 같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확인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로 옮기는 모기가 미국 본토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의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최소한 4건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요. 10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월요일 현재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모두 14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외국 여행 중에 감염된 사람을 통한 2차 감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자, 모기에 의해서 감염됐다면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물면서 이 바이러스가 모기에게 옮겨가고요. 이 모기가 다시 다른 사람을 물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카리브해의 미국 영섬인 푸에르토리코에는 이미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퍼져 있습니다만 미국 본토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인근 지역에 국한돼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같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연방의회에서 지카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예산안이 논의됐는데요. 아직 승인은 안 난 상태죠?
예, 지난 2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의회에 이 지카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긴급 예산 19억 달러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를 확 줄여서 1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가운데 그나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립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이 공화당이 살충제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고 낙태 시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자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법안을 거부한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전, 하계올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 브라질 리우에서 개막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번 올림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게 됐는데요. 최근 도핑 파문으로 인해서 올림픽 출전이 금지당한 겁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과연 이 도핑이 무엇인지 또 왜 도핑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핑이란 무엇인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 운동 경기가 상업화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도핑이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이 도핑은 운동 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상승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들에게 심장 흥분제 또는 근육 증강제 같은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때에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라고 하는데 원래는 경주마에 투여하는 약물을 일컬었지만 인간의 스포츠계에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도핑은 경기 능력과 성적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신체가 극도로 피곤해지고요. 약물에 대한 자극이 무뎌지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인간 본연의 능력을 결여하는 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 각종 경기에서는 특정 약물을 검출하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지 약물의 종류.
보통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약물들이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검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이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치료 목적이 아닐 경우에 도핑 테스트를 거쳐서 기록이나 메달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반도핑 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서 금지 약물을 정해놓았는데요. 먼저 상시 금지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상시 금지 약물은 아직 승인받지 못한 임상 실험 중인 약물들과 근육량을 늘려주는 스테로이드, 또 성장을 돕고 체격을 키워주는 펩티드 호르몬과 성장 인자 약물, 향 정신성 마약과 진통제, 자가 수혈 방법 등인데요. 이들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기간 중에 금지되는 약물인데요. 국소 마취제나 아드레날린 유발제 같은 흥분제,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 섭취, 마리화나 성분 약물 등은 이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약물 규정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숙지하고 있고 또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 또 사용 가능 시기를 의사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어서 몰랐다라는 변명이 더 이상 쉽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도핑 사례.
아직 도핑을 적발해낼 만한 기술이 부족했던 20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도핑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미국 수영 금메달 리스트였던 셜리 바바쇼프는 당시 동독 선수들의 도핑 문제를 제기했다 스포츠계를 떠나 했는데요. 나중에 동독 선수들의 집단 도핑이 사실로 드러나서 2005년 올림픽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도핑 사건 중에 하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육상 100m 우승자였던 벤 존슨 사건이었는데요.
number 159, the world champion and world record holder, Ben Johnson, Canada.
And it's a fair start. And it is Raymond Durr with a start. It is Ben Johnson with a start. Can Carl catch him? No! It's Ben Johnson! Ben Johnson does it again!
캐나다 대표로 출전했던 벤 존슨은 9초 79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지만 이 사흘 뒤에 소변 검사에서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가 검출돼서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여자 육상 3관왕이었던 미국의 메리언 존스도 약물로 모든 기록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국제육상연맹 보고서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올림픽과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800여 명이 금지 약물 복용이 의심되고 이 중에 146명이 메달리스트라고 밝혀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는 러시아에서 조직적으로 도핑 검사 결과를 조작,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서 러시아는 육상 종목에서 선수들의 국제 대회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When an athlete who has repeatedly violated rules and has been disqualified makes a statement, and when his word is given more weight than ours, it raises questions.
러시아 반도핑기구의 전수장이었던 니키타 카마예프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카마예프 씨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앞으로 러시아가 육상과 빙상, 수영 등의 종목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도에서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김은국과 여자부의 김은주, 리정화 선수 등이 도핑에 걸려서 메달 박탈과 2년간의 출전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는데요. 이 훈련 도중에 벼락을 맞았던 선수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사양노루 원료가 들어간 한약을 먹었던 게 화근이 돼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습관적으로 복용하진 않은 게 참작돼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이자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경기를 선보이고요. 방금 들으신 것 같이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속임수나 반칙을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히 실력을 겨루되 그 결과에 깨끗한 승복을 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운동 경기가 경쟁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들의 경기 능력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도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a dozen입니다.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what dime a dozen means. Then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John and Mary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네, John and Mary에게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비싸게 20불을 주고 머리빗을 살 필요가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Mary가 Why not? I really need it. 왜? 나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자. John은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저쪽 아래 상점에 그런 빚은 아주 많아. Come on, I'll show you.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D-I-M-E. Dime a dozen. D-O-Z-E-N. Dozen. Dime a dozen입니다. When you say something is a dime a dozen, it means that there's a lot of it. Dime a dozen은 값이 싸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dime은 10전이고 dozen은 숫자 12입니다. 물건 12개를 10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싼 셈이죠? 이렇게 싼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dime a dozen입니다. 보통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보다 동전을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This is a common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이렇게 동전처럼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해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개껍데기죠? 내 친구가 Look! I found seashells. 여기 봐, 내가 조개껍데기를 찾았어 라고 자랑하는 듯 말하면 Those are dime a dozen. Those are dime a dozen. 바닷가에 흔하게 조개껍데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Today's phrase, dime a dozen. Something that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Dime a dozen.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리비아 경제의 가장 주된 자원은 원유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국영 석유공사와 동부 지역의 지도자들이 통합되고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합치자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모든 리비아인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약 협정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리비아 경제는 다시 살고 모든 리비아인들은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리비아 정부 예산은 재원의 90%가 원유 생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유는 리비아의 왕입니다. 국영석유공사와 그 산하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의 유전, 송유관, 정유공장, 생산공장 등 모든 생산과 기반시설을 장악해왔습니다. 장기간 독재를 해왔던 무아마르 가다피가 몰락한 뒤 과거 서로 잘 협력을 해왔던 업체들이 지역과 자원에서 각기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이 나라의 원유 생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각종 시설은 서로 다른 파벌 세력들, 다에시와 또 다른 극단주의 폭력단체 등의 잦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생산량은 폭락하고 수출 터미널과 항구는 문을 닫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특정 리비아 세력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원유를 수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리비아의 자원은 그것을 차지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리비아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불법적인 수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회원국들에게 불법 리비아 원유를 싣고 오는 선박은 입항을 허용하지 말도록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은 공동 성명에서 국영 석유공사의 재통합을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모든 리비아인들이 원유 생산과 수출에 협조하기를 당부하면서 리비아의 자원이 모든 리비아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6개국은 리비아 정부로부터 불법 원유 수출을 막고 그런 시도를 한 자들과 리비아의 자산과 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자들을 제재하는 데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영석유공사를 비롯한 리비아의 경제기구들은 정부의 단일한 경영체제 아래 단합해야 하며 리비아의 자산은 모든 리비아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